성경을 한 장을 시작, 1장을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달려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부분 부분 읽고서 은혜 받고, 이렇게 감사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뭐 사사기를 통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각 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구원의 사실을 이렇게 문자로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그 성경이 없었다면 중구난방이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 제일 기준이라고 말을 할 것이고 김 씨는 김 씨 나름대로, 박 씨는 박 씨 나름대로, 이 씨 이 씨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것이 참 믿음임을 막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마도 정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알지 모른 채 아마 인생을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이거 아니냐라고 또 집중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불교처럼 믿고, 어떤 사람은 산신령처럼 믿고, 어떤 사람은 뭐 반자장처럼 믿고, 어떤 사람은 뭐 다 나름대로 다 소견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성경을 줘도 이렇게 다양하게 믿는데 성경을 안 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떠나서 한평생 내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뭐 춘향전 붙잡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노인과 바다, 어떤 사람은 뭐 인간시장, 어떤 사람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뭐랄까 삶을 살면서 되게 재밌게 본 책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인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인생을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복된 것이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과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 더더욱 놀라움이죠. 이곳을 통해서 계속 이 책이 계속 전달돼 왔다는 게 너무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고 쓴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으셨고, 모으신 것을 확정케 하셨고, 확정한 책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때마다 뭔가 자꾸 붙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시록 다음에 무슨 뭐 계시록 2서, 계시록 3서, 계시록 3.5서 막 붙기 시작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한 달에 하나씩 붙으면 그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막 큰 트랙터를 끌어야 겨우 가능한 책일 것인데, 성경을 딱 66권으로 완결하셔갖고, 왜 충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놀라워요. 아,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장 내용을 지난번에 18장을 봤고요. 19장 내용은 오늘 레위 사람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래요. 뭘 말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럼 도대체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뭐 역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뭐 문화적으로 봐야 되고, 신학적으로 봐야 되고 다 맞는데, 그건 다 내버려 두고 그래도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계시하셨고, 계시받은 사람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 사람의 어떤 인성과 필체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글일 것인데, 무엇을 전달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지, 그런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봤던 내용인가요? 아니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첩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현사 뭐 이렇게 만나고, 또 누구일까요? 뭐 박사 뭐 만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아우, 저분 참 행복한 가정이야. 야, 저분 참 복돼. 도운이 대은이 당연히 이쪽에 있고, 이쪽에 뭐 하은이 예은이 뭐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양쪽에 현사모 팔짱 끼고, 이쪽에 박사모 팔짱 끼고 있으면, 그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조 목사님이 오늘을 이준 사모님, 사모님인데, 오늘날 또, 뭐, 오사모를 때 예를 들면 뭐, 왔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했냔 말이야. 김만선 목사님이 정사모님 계신데, 만약에 뭐, 최사모를 또 이렇게, 첩 있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첩 있다고 한번. 우리 선준이가 청년이지만, 결혼했어. 재경이하고. 근데 또, 누가 또 생각해 보세요. 그니까 뭐가 막 엉그러지는 거니까, 엉그러지는 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레위 사람의 첩이 있는 걸 말하고 있어. 아니, 왕이 없는 것과 첩이 있는 것과 뭔 상관이냐 말이야. 근데 저자는 이거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없는 그때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다. 좀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이것이 어느 어디까지 왔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17장, 18장, 19장 이래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왕이 없다는 얘기를 16장까지는 12 사사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다 갑자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미가가 뭐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하고 그 미가 얘기를 하면서 등장한 얘기가 왕이 없었다. 왕이 없어서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긴 설명을 내버려 두고라도 생각을 한번 탁 해보세요. 내 인생에 왕이 있는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자신 있나요? 저 내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힘이 있으니까 뭐 못지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하지만 처음부터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인생이 하느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양무릎이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뭐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울까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엊그저께 김정필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써놓은 그 묘비명이 있대요. 그 아흔 살이 되고 보니까 89년이 뭐 더 덥다 뭐 이런 내용이었나요? 그런 내용을 썼다고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거죠 이제. 실제 참 맞는 고백 같아요. 90세 살고 보니까 89세까지가 다 헛산 거야. 그거를 김종필 그러면은 한국 역사가 계속 어려진 분 아니에요. 그래도 김영삼, 뭐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전설 정체를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참 바른 고백이다 싶은 거죠. 우리 삶 속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돕고 나를 견인할 왕이 없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렇죠? 뭐에 대한 순종함입니까? 그분이 내가 순종할 분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끌 정도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그 말씀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원래 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왕이 아니었어요. 원래 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란 말을 계속 꺼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저자가 왕이 있는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말씀해서 좋다가 아니라 왕정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없던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울을 경험했거나 사울 왕 아니면 다윗 왕을 경험했을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추정하고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스라엘 아니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이란 말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다른 나라 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 지역에 레위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예를 들면 각 지파가 도와줘서 그 도움을 받고 그들의 섬김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자기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기가 해야 될 그 지파들만의 고유성인 성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어디에 와 있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지역에 어떤 집에 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이 이야기는 원래 부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부인이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여기 말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어.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나갈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는 어느 사람이 어느 여인과 만나서 막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관계가 이 가정에 큰 어떤 불씨가 되겠구나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거죠. 성경도 사실은 그냥 무작정 막 쓴 게 아니라 어느 저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쓴 게 아니라 계시하실 때 충분히 그 내용이 내게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받아쓰기처럼 기계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내가 그냥 로봇으로 연필로 딱 잡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과 가고 있는 어떤 개인의 특성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1절 1절에서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요점은 첩이 레위인이 첩을 맞아야 돼. 레위는 첩을 둘 수가 없어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인물들이에요. 11개 지파에겐 땅을 다 줬지만 레위 지파에겐 땅도 주지 않았고 그들에 의해서 섬김을 당하면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 관련된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냐? 첩이 있다. 이 얘기는 그 12지파의 가장 마지막 경계가 누구냐? 마지막 경계가 레위인들이에요. 다 타락을 해도 레위인들이 믿음을 유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드렸어요. 그들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열두 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파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단지파였던 삼문선부터 시작해서 다 사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했지만 다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왜? 나시리는 삼손 나시리님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나시리는 자라게 되어지는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나시리는 이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냔 말이야. 지금 레위인도 사실은 첩을 맞이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19장 1절 1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어요. 결혼한 게 아니니까 하다가 그냥 그 첩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감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이 지금 집으로 가버린 아내를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지금 그 아내와 좀 데리고 오려고 장인어른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면은 삼손의 장면과도 약간 스쳐요. 자기가 알았던 부인에게 갔는데 보여주지 않잖아요. 친구에게 이미 결혼시켰다라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그 장인과 그 처제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과 약간 비슷한 모양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자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러니까 지금 장인이 계속 사위에게 좋은 걸 먹이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들 그 사람의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계속 장인은 안 보내고 거기서 계속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레위인이 헤매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레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안식일에 가까우는데 계속 그를 붙잡고서 계속 일상생활에 매개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레위인이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일상생활에 매여 사는 모습을 또 그리고 있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의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니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 몸종이 그냥 여기 이방인 제게 머물러서 한밤 자고 가죠 라고 말을 하니까 레위인이 믿음은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방 민족에 거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 민족들에게 나가서 자자가 말을 하면서 기부하러 나가요. 기부하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나가서 지금 기부하라는 지역에 나가서 머물고 잠을 청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라.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기부하에 들어갔지만 열두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 지역에 들어갔지만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청해서 우리 좀 유하세요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헤매고 있을 때 미가가 자기 집에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초대받고 또 그들의 레위 지파로서의 어떤 섬김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 레위 지파 레위인은 기부에 와서 넓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죠. 16절 말씀 보니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야.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역임을 기부하 지역이 그런 지가 알 수 있는 거죠.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죠. 자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대요. 아마도 제사를 집례하고 어떤 주도하는 특정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어떤 노인에게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레위인과 첩과 그 몸종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있는 그 상태죠. 22절부터 내용이 확 바뀌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그 할아버지 집, 노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죠.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죠? 그 첩을 본 거야. 그 아리따움을 본 거죠. 그래서 불량배들이 그 거리 중앙에 있었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 집에 가서 그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강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23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레위인의 첩, 레위와 레위 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부분들은 뭐 지금 시대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는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었는지를 조금 봐야 될 부분이고, 뭐 지금 새벽에 이걸 나눌 그것은 못 됩니다. 어쨌든 그 노인은 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는 거죠. 25절 무리가 듣지 않냐므로 그 깡패들이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윤간을 한 거예요. 여러 명에서 한 여자를 강간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레위인 그 사람이 무리가 말 안 들으니까 레위인이 그 사람이 첩을 잡아서 밖에 내놓은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여자를 자기네 집에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자기가 위험을 당하니까 그 여자를 그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가고자 했던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윤리적인 경계도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그게 전통인데 그 첩을 내놓는 거예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밤새 괴로움을 당하다가 동이 틀 때 여인이 그 남편이 있는 그 집에 와서 문 앞에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문 열고 떠나려고 문 탁 여니까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닿아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죽은 거죠. 그 여자가 시체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자기 곳에 돌아가니 이상한 편. 처음에는 레위인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뭐 그 사람이 그의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첩의 주인이 남자. 뭐 그 당시 문화가 좀 달랐으니까 지금하고. 29절 보니까요. 자기 집에 레위인이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고 마대를 찍어서 열두 덩이로 나눠요. 첩을 열두 개를 잘라요. 잘라서 이스라엘 사방에 그 잘라진 덩어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인이 처음에 18장 1절에 레위인의 첩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첩을 둬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 상태에 이르렀고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레위인마저도 이런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끝내 그 여인을 죽은 가운데 내몰게 되었고 지금 누구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역이에요. 그들도 열두 지파예요. 같은 지파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같은 지파끼리 동족끼리 지금 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내 레위인 너무너무 분개하고 화가 나와서 열두 개를 잘라갖고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나 레위인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해서 20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진멸돼요. 11개 지파가 연합을 해요. 죽일 놈. 그래가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내용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함께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마지막 과업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정복해서 이방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실제 그들이 지금 자기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베냐민이라고 했던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아주 아름다웠던 조용했던 그로 인해서 시작되던 그 민족들이 남자 600명 남겨두고 전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레위인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던 나중에 결과물들인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12지파 중에 마지막 경계였던 마지막 아주 그 12지파의 거룩함을 마지막까지 수호하고 있었던 레위지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근데 그 첩을 또 내어준 일을 통해서 여인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죽음을 당한 것을 12민족에게 묻게 되었고 가부를 그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끝낸 계속 뭔가가 사사기가 올라가는 희망적인 소망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가 다운되고 자꾸 아래를 향해서 치닫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저자가 말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들마저도 이런 상황이었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런 믿음이 혼탁하게 되었고 그런 믿음이 혼란스럽게 되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타이밍이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응답을 받고 언약을 받고 성취를 받던 그 현장에서 이런 모습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얻고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왕대심을 인정하고 순종함에 믿음의 진가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면 나머지 지파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에도 많은 것들을 줘요.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삶이라면 그 말씀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인정하고 소망하지 않는 그 사람이 왕됨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이가 100살을 먹었든 120살을 먹었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는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말씀 주신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인도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동 중에 있는 우리 피니셔 스쿨 아이들이 이렇게 공항인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이름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좀 선조집사하고 조언이가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 싶은데 아버지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당대 세계복음관련해서 14개 교회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일들이 주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각 모임과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왕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14개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케 한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힘을 잃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오늘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에서 인도 충만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참 레위인으로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또 피니셔 스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